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저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사오며 또 주님 우리들이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어떠한 환경 여건 어떤 육신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주님 믿고 주님 순종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며 또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언제든지 준비된 심령으로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도 받으시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미천한 종에게 말씀을 한두 마디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1절 보시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안드레와 한 제자가 맨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날부터 세어서 사흘 되던 날 어제 저녁도 말했지만 그날이 중요한 주님과 함께 오전 10시부터 아마 오전 10시부터 온종일 주님과 특별한 교제의 시간,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이심을 확인했을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날부터 그 다음날 이튿날 혹은 여기에 사흘 되던 날 날을 세고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한 결혼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깝고 나다나엘의 고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결혼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하며 하인들에게 무엇을 지시한 것을 보면 그 집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잔치는 인간사 중에서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아마 본서를 쓴 요한도 그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결혼하는 집과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결혼식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과 제도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그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셨고 또 며칠 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결혼 예식과 잔치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 보시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런데 그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모자랐습니다. 결혼 잔치를 준비한 집이 물질적으로 유효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은 결혼 잔치를 하면서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할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흥과 즐거움이 깨어질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한 말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어려운 문제를 예수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의 믿음, 즉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 대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아마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그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천사는 전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에게 잉태되어 나타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 나와있죠. 또 그가 아기 예수를 출산했을 때 그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찾아와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 주이신 구주가 나셨다고 했다고 말했고,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기억하였다. 누가복음 2장 11절, 17절, 1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소년 시절을 거쳐 자랄 때 줄곧 그를 주목하며 그에 대한 믿음을 간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라는 말은 당시에 여자에 대한 일반적 호칭이었으며 무례한 호칭이 아니고 때때로 존중과 사랑을 가진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28절, 누가복음 13장 12절, 요한복음 4장 21절, 19장 26절 등에 여자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은 그의 공적 전도 사역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부터 공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4장 12절 같은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은 확고하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그 어려움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책을 주야로 읽고 듣고 배우기를 사모하며 성경 읽는 것과 설교 듣는 일을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그 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손발을 씻거나 몸을 씻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 증거되어 있죠. 통이라는 단위는 약 4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는 약 80 내지 120리터 정도 물을 담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김장독 같은 돌 항아리였습니다. 요즘은 김장떡 보기 어렵지만은 아주 큰 쓰레기 봉투, 예, 그런 거는 덜어보죠. 100리터 들어가는 봉투죠. 쓰레기 봉투 같은 큰 봉투 같이 김장떡 돌 항아리, 예, 그런 항아리가 여섯이 있었다. 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연회장이라는 잔치 인도자를 가르치는 장하는 것은 그 우두머리라는 의미의 장자입니다. 연회장 잔치 인도자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머니 마리아의 확신대로 예수께서는 그 결혼 잔치의 어려움을 동정하셨습니다. 그는 결혼 잔치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결혼 잔치의 즐거움과 흥이 깨어질 처지에 있는 것을 동정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공적으로 일하실 때는 아니었으나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적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을 멸시하거나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하면서 불평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이제는 떠서 잔치 인도자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갖다 주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후에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무슨 기적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할 때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손길을, 기적은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여겨지는 그런 섭리적인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연회장은, 잔치 인도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맛이 좋은 포도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하인들과 제자들이 본 기적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욥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소불능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런 말이죠. 전능하시다.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욥기 42장 2절에 고백했죠.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법칙은 그가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풀을 뜯어먹고 우유를 내고 포도나무가 비와 땅의 양분을 섭취하여 포도송이를 맺으며 사과나무가 똑같은 조건에서 사과를 맺히는 이치를 아무도 모릅니다. 왜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고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고 소는 풀을 뜯는데 우유가 나올까? 그것은 신비입니다. 사람으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자는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였습니다.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였습니다. 그것은 맛이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예수께서 술을 만드셨는가? 그것은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깨닫는다면 그것은 당황스러운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술은 좋은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고 나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술을 한두 잔 마시는 것을 정죄하지는 않으나 술 취하는 것은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이 술을 먹는다고 표현하는,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 지옥에 던지울 만한 큰 죄라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같은 구절에 정죄했습니다. 술 취함은 큰 죄다. 술 취함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술은 몸에 나쁘고 재정 지출이 크고 중독성이 있고 술 취함은 큰 죄이며 오늘날 술의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에 우리는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결론을 가지죠. 그래서 완전 금주,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완전 금주라고 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좋은 전통입니다. 11절 마저 봅시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예수께서 행하신 처음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가나에서 이 기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요, 또 그것을 통해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보았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은 결코 단순히 사람일 수 없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적은 믿음에 도움이 되는 보조물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두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께서 가나의 결혼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의 신성의 영광을 처음 나타내신 일이었습니다. 11절에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영광, 그것은 신성의 영광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 우리가 읽습니다. 읽고, 아, 지금도 방금 읽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께서 하신 많은 기적들,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고 또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예,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 예수님 믿고자 하면 성경을 읽으시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시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보고 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둘째로 여기에 처음 표적의 이 사건, 가나의 결혼 잔치의 기적 사건은 유여치 못한 집에 결혼 잔치를 배려하신 일이었다는 부수적인 뜻도 있다고 보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기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울면서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도 똑같으죠. 자녀가 늘 맑게 밝게 기쁘게 살면 좋지, 매일 징징 짜거나 슬퍼하거나 예, 우울하면 부모가 걱정이 많죠. 예, 왜 제가 저럴까,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 아, 세상을 저렇게 살면 참 힘들 터인데, 좀 밝게 명랑하게 살면 좋을 터인데, 부모의 심정이 그렇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심정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죠. 에, 잔치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랑 상관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아직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때가 다 되기는 됐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구원은 내세의 천국과 영생이지만은, 그러나 현세에서의 평안과 기쁨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한 일이죠. 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님 까닭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얻는다는 것은 특권이고 복이지요. 그러다가 천국 가면, 천국은 진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곳이죠. 거기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병이 없고 죽는 일이 없고 장례식도 없고 그러죠. 물론 죄도 없고.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몸의 건강도 주께서 보장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 살고, 몸이 조금 연약할 때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한 번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살고 믿음과 순종으로만 살아가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상당히 지켜줄 줄을 믿고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믿고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고 그의 신적 영광을 증거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읽고 기억하였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셨사오니 더 믿고 확신하고 주의 모든 놀라운 사실들, 많은 기적들을 성경을 통하여 읽었사오니 다 읽고 확신하고, 이런 기적을 행한 자는 역사상 아무도 없었고 주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진실이 믿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며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환경적 조건, 육신의 건강상의 조건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슬픔의 영, 우울의 영, 모든 낙망의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다 추방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의 평안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